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일주일의 하루를 또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오늘도 주님께서 품에 안으시고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봄이 올 것 같지 않더니 어느새 봄꽃이 활짝 만개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겨울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의 그 봄이 옵니다. 늘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 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지난주를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이제 창세기 큐티를 끝내고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다윗왕의 등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있던 이스라엘 최초의 왕 이 사울에 대해서 좀 알아야만 합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주전 1445년도 그 모세 시대에 시내산 언약을 체결한 이후로 쭉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주의 체제를 유지해 왔었습니다. 그렇게 400년 가까이 오다가 선지자 사무엘의 시대인 주전 1050년에 사울을 왕으로 세우면서 이제 신정주의 국가에서 왕정주의 체제로 전환하게 됩니다. 오늘과 내일의 본문에서는 어떤 계기로 이런 그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는지 이스라엘 역사의 아주 중요한 터닝포인트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사무엘이 늙음에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은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태어난 사람이었고 어렸을 때부터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그 사사로 세우셔서 영적 정치적인 지도자로 세우셔서 많은 일을 그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이 전장에서 이 사무엘은 미스바 대성회를 통해서 백성들의 신앙개혁을 하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아주 뭐 큰 평화의 시대를 열었죠. 그런데 그 사무엘도 나이가 들어서 늙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들들을 사사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이 사사 제도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왕정 제도가 수립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고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셨던 존재입니다. 어떻게 보면 장군이면서 어떻게 보면 정치 행정의 지도자이기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이나 제사장과는 달리 이 사사는 세습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사람을 기름 부으셔서 지명하여 세우셨던 겁니다. 사무엘도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이면서 마지막 선지자는 아닌데 마지막 사사였던 셈이죠. 근데 사무엘이 좀 늙어서 이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습니다. 그 당시 사무엘의 나이가 50을 좀 간 넘었기 때문에 뭐 성경의 갈렙이나 모세 같은 사람 생각하면 뭐 그렇게 늙은 것도 아니지만 그 이유가 있어요. 2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부엘세바는 이스라엘 최남단에 있는 곳이거든요. 거기에서 야곱과 이삭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영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동시에 애굽과 중요한 교역을 하는 굉장히 경제적인 요충지예요. 그래서 여기서 와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모으고 다스렸는데 이 사무엘이 있는 라마에서 여기까지가 8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아무래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나이가 들수록 힘에 부쳤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다는 것은 진짜 사무엘이 완전히 은퇴하고 후계자 자리를 물려준 것이 아니고 자신을 보좌하는 이 보조로 지금 세웠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인턴이죠. 왜냐하면 사사란 사무엘 마음대로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세우셨기 때문에 사무엘이라 할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후계자를 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사무엘의 전임자도 엘리도 아들들이 있었지만 그 아들들이 패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고 어린 사무엘에게 기름 부으셨던 경험을 사무엘 자신이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 사무엘도 인간입니다. 자기의 주위에 딱히 인물이 보이지 않았고 그래도 자기가 평생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을 본 아들들이 그래도 좀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는 자가 되었으면 하는 아버지로서의 아련한 이 바람이 사무엘에게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 부목사 혹은 인턴 같은 자리에 일단 아들들을 세워서 경험을 쌓게 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희망사항 하나님의 선택도 받고 백성들의 존경과 인정도 좀 받는 리더로 세워주고 싶다 뭐 이런 것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아버지 사무엘의 기대가 그냥 물거품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 아들들이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 이 말이 결정타입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을 속이거나 압제하거나 불법으로 남의 것을 취해본 적이 없습니다. 물질적으로 깨끗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그걸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자랐으면서도 아들들이 아버지와는 영 달랐다는 이걸 볼 때 참 이것을 보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믿음으로 올바르게 양육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자녀가 교회 잘 나오고 믿음 생활이 뜨거운 사람 그거 복으로 하십시오. 그거 당연히 여길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뭐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잘 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믿음은 매 사람마다 하나님과의 일대일 관계인 것 같아요. 부모가 최선을 다할 뿐이지만 뭐 사무엘이라고 최선을 다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아들들이 그냥 나온 거예요. 그들이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항상 어떤 자리에 가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가 드러나죠. 사람 사는 곳에는 다 의견 충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 어느 시대든지 올바른 재판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따라서 그 나라의 수준을 말해줍니다. 나라가 부패하고 망해갈 때는 나타나는 전조가 그릇된 재판입니다. 돈 있고 힘 있는 자들의 편에서 그릇된 판결을 해주는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 황제 노역처럼 그렇게 막 그릇된 판결을 많이 해줘요. 그렇게 되면 나라 법질서가 백성들의 신망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때까지 존경을 받았던 것은 항상 기도하면서 사심 없이 하나님의 지혜로 판결을 했기 때문에 존경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왕이 없었지만 영적인 권위가 반듯하게 서서 나라의 질서가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 뇌물을 받고 힘 있는 자의 편에서 그릇된 판결을 마구 해줌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에 이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가져온 파급이 컸습니다. 4절, 5절에 사태가 심상치 않아집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모든 장로는 백성들을 다스리는 각 성읍의 원로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정치, 종교, 사법 분야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일에 관여했죠. 어드바이서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이 사무엘에게 몰려와서 말합니다. 당신은 늦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는다. 결국 패역한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 반역의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정말 사람 잘 세워야 됩니다. 정 때문에, 인간적인 감정 때문에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면 그 사람도 불행하고 주위 사람도 다 불행해집니다. 나라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가 누구를 리더에 세우느냐, 교회 담임 목사, 부목사, 장로님이 누구냐, 어떤 과정을 거쳐서 거기까지 세우느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아무나 리더가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어떤 영적인 권위를, 감동을 모든 사람에게 주기 때문이거든요. 리더의 자리는 특권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욕심으로 함부로 앉을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도 아무리 인턴이라고는 하지만 너무 성급하게 아들들을 리더의 자리에 세웠습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큰 자리에 앉기를 원합니다만은 그 욕심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인물이 그 큰 자리에 앉으면 자리가 그를 망칠 것이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게 될 거예요. 욕심을 버리고 우리는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사무엘은 이들의 요구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6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기뻐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사무엘이 너무나 언짢았다는 번역을 하는 게 옳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언짢은 것은 백성들이 자신이 늙었다는 것을 지적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의 아들들의 부족함을 지적했다는 사실 때문도 아닙니다. 뭐 그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왕을 요구했다는 사실 그 자체 때문에 언짢아했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신명기 17장에 보면 때가 되면 반드시 왕을 세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언짢았던 것은 이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던 그 근본적인 동기를 읽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무엘의 아들들이 빌미를 제공하긴 했지만 이 이스라엘 원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내가 따로 있었어요. 우리를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갑자기 왕정정치 체제가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옆에 나라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곁눈질해 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다스린다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사사를 세우는, 누가 사사로 세울지 매번 어떤 결정이 날지 불안불안했습니다. 믿음이 이래서 어렵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우상은 매력적이고 믿기 쉽습니다. 보이니까. 카리스마 있어 보입니다. 옆 이웃나라 왕들 보니까 아 그냥 그 제왕의 그 갑옷을 입고 칼을 들고 또 그를 호위하는 무사 시스템과 신하 시스템, 왕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그 찬란한 왕궁과 이걸 보면서 그럴싸해 보이잖아요. 저게 나라 같다. 저게 시스템이다. 우리도 저런 시스템을 가지면, 저런 왕을 가지면 우리도 외세의 압제에 당당하게 대처하며 기도하지 않고도 우리에게 방어복을 치며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이들이 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은 주님 한 분만으로는 안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라는 또 하나의 안전장치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했던 왕은 하나님의 종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대신할 어떤 존재였습니다. 사무엘은 바로 그 못된 마음에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왕들이 우상이 되잖아요. 왕 자신도 백성들의 경배를 받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사무엘은 그 화난 마음을 백성들에게 바로 폭발시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기도로 엎드렸어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종의 자세입니다. 사실 사무엘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자기 자식 같은 연배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자기가 수십 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모든 어려운 일 다 막아주고 침략군 내쫓아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걸어온 자신을 향해서 자기가 아주 기저귀 갈 때부터 아는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당신은 늙었다. 당신 아들들 당신과 같지 않다.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나오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어요. 사람들이 나의 권위에 도전할 때, 리더십에 불만을 품고 도전할 때, 그리고 아무리 잘해도 그런 일들은 생길 거예요. 사회에서도 어떤 자리에 앉아보신 분들, 교회에서도 순장이라도 해보시는 분들은 그 마음 아실 겁니다. 그런데 뭐 모세, 바울 같은 사람도 계속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들, 자기가 이끌었던 사람들한테 이런 말들 들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도 온갖 공격과 도전들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십시오. 그러면 그때마다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억울한 마음도 들고 자존심도 상하고 맞받아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이런 분한 마음을 사람에게 폭발시키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무릎 꿇어야만 합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대어들 때 여러분 분하겠죠. 그렇다고 이놈의 자식이 그러면서 자식한테 바로 맞받아치지 말고 우리 부모가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며 무릎 꿇고 들어야 될 음성이 있을 것입니다. 분하고 그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은 사람에게 맞대거리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와서 모든 것을 쏟아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하게 겸손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 사무엘이 이 말을 듣고 기뻐하지 아니야 6절에서 여호와께 기도하며라고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그 기도가 얼마나 절절한 기도였을 것입니까? 얼마나 분하고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눈물이 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우리의 마음을 가라앉혀 주십니다. 기도 중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거예요.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문제를 피해서 도망가지 말고 정말 듣기 싫어도 그들의 거북한 말을 끝까지 잘 들어보라. 그냥 듣지 말고 그들의 속내를 파악하면서 들어보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계셨습니다. 백성들이 왕을 거부한 것은 겉으로는 사무엘과 아들들에 대한 거부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거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무엘이 이때까지 그토록 정성껏 사역해온 사람들이 이렇게 사무엘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한 것에 대해서 지금 충격에 빠져 있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의 마음을 위로하기 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람에게 도전받고 권위가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충격을 아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바로의 통치에서 내가 그들을 구원하여 인도하던 내던 그때부터 계속 그랬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타난 게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가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사무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역시 연약한 인간이죠. 자신이 가장 힘든 상황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종의 자리는 항상 힘들었습니다. 인간은 항상 악했어요. 감사를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오랜 세월 그 불순종과 반항을 다 참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조금만 속삭여도 속상하시죠? 하나님은 이 자식이 도대체 몇 명이에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다 속삭이면서 감사한 줄 모르고 불안하고 대들고.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끊임없이 도전받고 오해당하고 공격받는 여러분, 그래서 외롭고 힘들다면 오늘 하나님께 나가 엎드려 기도함으로써 하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서 보이는 왕을 요구했던 이 백성들처럼 하나님, 우리도 끊임없이 보이는 증거를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